셋째 넷째 교리 5항 6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티신조 세 번째 네 번째 교리 5항 6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5항 율법의 무능함. 본성의 빛에 대한 이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율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록 이 율법이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을 더더욱 책망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거나 비참에서 빠져나올 힘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저주 아래 남겨둔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6항 복음의 필요.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하여 행하시며 이 메시아의 복음으로 새 언약뿐 아니라 옛 언약 아래에서 모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면 100%만큼 악해졌다. 악할 대로 완전히 악해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인간의 지정의 영혼과 마음을 비롯한 전 기관이 다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말도 일반적이고 상대적인 어떤 손도 행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만 귀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일본에 가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질서나 그리고 사회질서를 매우 잘 지킨다는 것이고 어디 가서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 물건이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란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비록 인간이 타락하긴 했지만 인간이 어떤 상대적이고 상대적인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 도르트 신학자가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성의 빛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섬기는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간혹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본성의 빛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 전에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5항과 6항입니다. 5항은 율법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6항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5항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율법의 무능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율법이 무능하다라는 말은 율법 자체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율법에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은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율법 자체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함은 깨닫게 만들어도 그 죄와 비참함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그 능력은 율법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무능하다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무능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요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솔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들이시고 4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자손들이 중다하게 많아지게 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올리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범했죠. 이미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이미 범하고 말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재차 율법을 풀어 설명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모세가 익히 예견한 바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언약의 저주를 받아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비상조처로 나라를 둘로 나누셨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70년의 포로기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돌아왔던 포로 공동체는 율법을 제대로 준수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모두 다 유대 지도자를 비롯한 일반 백성들이 그토록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여인과 통혼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결국 범죄함으로 망해버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스라엘 민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인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물론 드러나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육적 본성의 부패함, 그 완고함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 가운데 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주인이 아닙니다. 보편적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골라내신 인류의 샘플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따라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다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기는 하지만 율법 자체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죄를 깨닫는 것이죠. 물론 보편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양심도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양심 안에서 일하는 죄책감 때문에 때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고 양심의 수준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죄를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 13절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리켜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온 인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분명하게 주어짐으로 그들의 죄인됨이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했던 그런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1996년에 5.18 특별법을 만들었지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들의 죄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요 얼마 전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 재산 추징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새롭게 법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죄가 없다가 그 다음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가 성립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도 죄였지만 그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런 의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교묘하게 자신의 마음을 위장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보편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인됨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손을 빌어 율법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율법을 내신 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엄격하고 엄중한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고한 성품도 함께 드러나지요.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완고함도 율법을 통해서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인간의 외부적 행동만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까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제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그러나 병원에 가서 엑스선 촬영을 딱 하면 제 몰골이 제 해골이, 제 척추의 뼈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알려지겠지만 사람들에게는 가려지고 있는 이 숨은 동기를 드러내는 그 목적을 율법은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역 공과대 공부했던 특별히 십계명 중에 열 번째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죠. 이웃의 소유를 탐하니까 도둑질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니까 간음하고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모든 율법을 사실은 완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면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데 왜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지면 왜 자꾸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이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힘이 완전히 꺾어져서 도무지 죄를 지을 의향과 어떤 의지나 생각 자체가 없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해서 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우월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정도만 살면 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우리 가정 정도만 되면 아마 이 나라는 그래도 좋아질 거야. 라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가서 누가 만약에 아주 달콤한 제의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왜 두 마음이 싸웁니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서 우리는 때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속에 죄된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청소들 하시죠. 교회당에 오셔서 돌아가면서 가정별로.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누가 빗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막 쓸면 보편적으로 문을 엽니다. 왜 문을 열지요? 먼지가 나니까 문을 엽니다. 율법을 빗자루로 비유할 때 만약에 우리 인간 마음이라고 하는 이곳에 죄라고 하는 먼지가 남아있지 않으면 율법이라고 하는 빗자루로 아무리 마음을 쓴들 죄가 드러날 리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먼지가 없다면 무엇으로 쓸어도 먼지 한 트럭도 여기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왜 죄가 드러나고 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선하고 그 거룩한 것을 내 마음으로 기뻐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생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율법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고려해서 그 수준을 절대로 낮춰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전제로 할 때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아담에서 타락했잖아요. 전적으로 무능하잖아요. 영적 선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즉 타락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왜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실력도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다니 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의로우시냐 하는 여부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여부가 아닙니다. 내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불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 자체의 요구가 의로운가 불의한가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자체가 불의합니까? 불의하지 않잖아요. 전적으로 의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가놓고 그 돈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빌려간 돈 내어놓아라 라고 말하면 그게 불의한 건가요? 불의한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율법을 요구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거 요리문답이 생각이 나지요? 두 번째 문답을 보면 사나 죽으나 인간이 참된 위로 속에 살다가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비참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런데 그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율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으로 가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하이델베르거 요리문답 참 좋아요. 저희 가정에서 요즘에 외우고 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심으로 먼저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선행하는 은혜를 베푸세요.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편에서 보면 율법은 매우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 명령하지만 그 조건을 충족할 힘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를 드러내지만 성취할 힘은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안내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긴 하지만 그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은 율법의 기준은요 보편적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을차례를 군인들에게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정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속입니다. 푸시업 100회 하면 정확히 하지 않아요. 팔은 있고 그냥 허리만 그냥 끄덕거리다가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이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준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율법은 무엇과 같은가? 율법은 병호가 같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몸무게를 재면 왜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서 키를 재면 왜 키가 그렇게 적게 나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일반 무슨 사우나나 이런 데 그 저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본래 우리 키입니다. 그게 본래 우리 몸무게예요. 그런데 자꾸 더 나간다. 더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본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는 마치 평소 우리의 몸무게와 우리의 키에 대한 이해와 같고 정작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병원에서 몸무게를 재는 저울과 키를 재는 그 기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만이 율법으로 정죄당한 죄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은요. 율법과 복음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복음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최악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부드럽게 만들어버리면 어줍잖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요구사항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면 어느새 복음은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다가 죄송하지만 조금 휘둘리시다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러다 이제 저희 교회에 따오시면 이렇게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부족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성경이 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인 죄책감이나 또 어떤 의무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과 율법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복음이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구절이 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은 율법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이고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은 율법, 저 구절은 복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드러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서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어 우리로 심판을 받게 만들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율법은 정죄감과 죄책감을 갖게 만들지만 복음은 죄사함으로 인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율법 앞에서 무능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의 무능함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율법 앞에서 무능한 이스라엘 역사는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율법의 무능함을 보여준다 그랬지요?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지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교리 6항, 셋째 넷째 교리 6항에 보니까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율법을 다시 재차 설명하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실제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는 말씀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미 율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후 문맥을 읽지 않은 채 한 구절에 딱 꼽혀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실력 이상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런 요구에 절대로 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율법의 원칙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의 원칙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말하는가.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리 잘 꿰고 요즘에 무슨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좋은 참고서들 읽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의 말로 아무리 잘 설명해도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은요,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는 먼 훗날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9장 4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지요? 언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일들을 행하십니까? 언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십니까? 30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간 나라 가운데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목이 곧고 마음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해결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인생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이 함께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마련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본성의 빛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일으키는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가?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방편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신 채 성령께서 독자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도구와 방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항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의 복음으로서 성령께서 죽은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사에게 칼이 들려질 때 그 칼은 치명적인 살인무기가 되죠. 요리사에게 칼이 들려질 때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사용될 때 그때 그 말씀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이런 면에서 말씀과 성령은 서로 분리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손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그리자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말로만 선포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말로만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복음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6절을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슨 뭐 거룩한 그림자가 무슨 빛이 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와 주를,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거 요리문답도 잘 설명을 했습니다. 21문에 보면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타납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인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죄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다만 은혜로 갚으시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뢰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일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신뢰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메시아의 복음은 신약시대, 새 언약의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옛 언약 시대에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흔히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까? 구약은 율법시대입니까? 신약은 율법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습니까? 신약시대인데. 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구약의 백성들은 죄사면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으로 주신 것은 시종일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보시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러면서 구약 백성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신약 저자가 그 사실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런 복음의 빛이 더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난 시대가 신약시대, 혹은 새언약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옛언약시대라고 해서 그런 복이 베풀지 않았다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구약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하신 그 역사, 다시 말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원칙과는 별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구약 역사 자체가 이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고 다윗이 죄 가리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전형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도리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는 율법의 도리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구약에 대한 단편적 이해 때문에 그래요. 구약 읽어나갈 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구약이야 라고 여기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고 구약 역사하고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만 부각되어 보이니까 아까도 제가 구약 역사 망해버린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의 완고함, 인간의 육적 본성의 부패함도 드러내지만 이런 육적 본성을 극복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구약 자체가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역사 자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역사와는 다른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직 한 가지 원리, 그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초부터 지금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처음에는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자신이 행하는 의의 내용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또다시 율법주의자의 자리에 어느새 차오고 마는 정말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도전하는 그런 문구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지요. 옛날에 그 책이 유행했잖아요. 제가 오늘도 책을 검색해 보니까 어린이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되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은 효과적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만 하면 우리는 필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인간은 날 때부터 펠라기안 주의자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자유지로 뭔가 자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보다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보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 그분의 너그러우심,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주께서 주신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엊그제도 제 친구 딸을 한 3시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는가? 부모가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주고 난 다음에 경책하면 그 경책은 그 아이의 영혼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은 주지 않은 채 징계와 책망으로 일관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경책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기쁘고 또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뒤틀려서 하나님은 늘 화를 내시고 늘 책망하시고 늘 닥닥 달달 볶고 이런 분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런 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영혼의 쉼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늘 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참된 힘을 줍니다. 복음만이 의를 이루어내려는 종교적 열성이나 참된 자기를 만들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복만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보다 더 충분히 경험하고 살아가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사랑이 많고 좀 더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시고 또 서로를 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래서 참 복음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도 율법의 무능함과 복음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미 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안에서 율법 앞에서 참으로 무능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 내 삶에 참된 소망과 여유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복음 안에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른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 복음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 참된 믿음을 발휘하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여 우리 자신을 대하고 또 그렇게 우리 가족을 대하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들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